오늘 설교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건축 파트너입니다. 예수님께서 팜트리 환호 군중 앞에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입성하십니다.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에 몰려들 때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기독권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새파란 젊은 네가 뭔데? 어제 성전에서 무슨 짓 했지?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난동과 폭행을 행사해? 누가 네 뒷배인지 밝혀라. 네 혼자 이런 엄청난 난동을 부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응 스타일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목수이신데, 목수가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니까 가정교육이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당시 논쟁을 할때 상대방의 질문을 되받아치는, 즉 역공 질문하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수사학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공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의 세례 알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해라. 하늘로부터라면 요한을 믿어야지요. 사람으로부터라면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 서기관,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떨결에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그래? 나도 니들 질문에 대답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이 싸움은, 이 다툼은 동대동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12장에서 또 다른 투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유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열공으로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비유로 대응하십니다. 엄청난 수사학적 파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조로 마태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순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에피소드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에피소드가 이야기를 읽는 접속,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바로 11장과 12장 사이의 다리 역할인데, 그 접속부에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 전에 마태복음은 포도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예요.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가겠다던 맏아들이 게을러서 안 갑니다. 둘째에 그래도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라는 에피소드이죠. 예수님은 둘째를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으로 지칭했습니다. 저들이 맏아들인 성전의 제사장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죠. 둘째 아들인 창기와 세리는 믿었고 맏아들은 안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까지 해 주십니다. 여기서 믿는다 혹은 믿음의 의미는 성전 제사와는 상관없어요. 포도원 일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열매 맺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서 포도원 이미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미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독자들은 무화과나무니, 포도나무니, 감람나무니 이와 같은 소출을 내는 경제적인 작물들을 내는 과수원 이미지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과수원은 그 소유주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소작 농군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맏아들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포도원 비유에서는 소작 농꾼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됩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소작 농꾼들은 땅 주인으로부터 논밭, 이것을 도지라고 해요. 한자말로 논밭을 빌려 붙여 먹고 삽니다.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내야 합니다. 이것을 도조라고 하죠. 도조. 그래서 수금은 종을 보내 도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소작 농꾼들이 담합했습니다. 첫 수금은 종을 심히 때려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수금은 종의 머리에는 상처를 내고 보냈습니다. 세 번째 수금은 종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됩니다. 주인이 마지막 옵션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소작 농꾼들이 또 담합합니다. 주인의 아들이 도조를 받으러 왔구나. 이 사람 상속자가 아니냐. 죽이면 유산은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래서 아들마저 죽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현실을 직접 암시하고 있죠. 12장 1절에 보면 울타리가 쳐 있고 망대까지 있는 포도원이라고 이미 소개했는데요. 예루살렘이죠. 그 포도원 밖,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아들을 내던졌다는 비유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유이지만 세상을 뒤엎으려는 세력들이 흔히 도모하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줄 아는 망상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에피소드에 포도원 주인의 파워가 막강하죠. 돈을 들여서 군대를 삽니다. 용병을 동원해서 단숨에 담합한 소작 농군들을 제압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로마 군대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 그림입니다. 단숨에 성전의 권력자들, 담합했던 소작 농군들을 제압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죠. 책임을 묻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은 넘어가 버립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주인에게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마태복음에는요 끔찍한 표현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건 암시나 암호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런데 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포도원 주인 아들인데 나를 죽이면 내 아버지가 와서 원수를 갚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죠. 장로와 제사장들에게 협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포도원을 잠시 이스라엘에게 맡겨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죽여 실제로 포도원을 장악한 것 같습니다. 성전, 잠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시 처소입니다. 장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안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받으실 일 없습니다. 예루살렘? 다른 나라에도 유익을 주고 빛을 밝혀야 할 나라입니다. 성전도 예루살렘도 그 역할을 못했으므로 쓸모없어 폐기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반면에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소출을 내는 포도나무와 같은 믿는 자들에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해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마지막 구절에 집중해 보십시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기이하도다. 기본적으로 우리 오늘 우리는 성전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성막, 임시 구조물 텐트의 대체물인 것을 아십니까? 예배 처소가 외형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동식 텐트에서 붙박이 돌집 건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성전 정화 스토리가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보고 저는 오늘 다른 각도로 건축자와 모퉁이 돌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최초 성막 설치는 히브리 종들에게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상징입니다. 가족 단위의 히브리 사람들이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 국가로 바뀌는 선포 말입니다.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자유인으로 향하는 출애굽 여정의 첫 걸음입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집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시작과 출애굽기 마지막 사이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 적어도 광야에서처럼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해 건너서도 불평입니다. 물이 쓰다, 물이 말랐다, 먹을 것이 없다, 끝없는 불평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죠. 시내 산으로 올라간 사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평이 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서입니다. 성막 설치입니다. 성막 설치를 하려면 금과 은과 동과 가죽, 시간, 재능을 바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막 설치를 하려면 금과 은과 돈과 가죽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액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액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액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들어보십시오. 마실 물,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의존적이게 됩니다. 모세의 입, 모세의 눈,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만 쳐다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아이가 아니라 책임지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수혜자에서부터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조자이시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창조사업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것보다 건축자로 불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건축자가 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중의적으로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건축자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건축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모퉁이 돌을.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해요. 이 해석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예.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건축자입니다.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주춧돌 코너스톤이 된다는 거죠. 이 해석이 맞죠?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건축자가 잘못이에요? 돌이 잘못입니까? 우리의 본문은 건축자가 잘못임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건축자가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인 것은 맞지만 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룹 건축자들이 독점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자리를 꿰차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식으로 설명하자면 이 돌, 즉 코너스톤 위에 떨어지면 깨질 것입니다. 아니면 이 돌, 즉 코너스톤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책임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모세의 기적에만 의존하고 연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선택과 노력은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존적인 삶은 쉽죠. 리더십에만 모든 일을 맡기면 일반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볼모잡힌 상태가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행동 대신 불평이 앞섭니다. 쉽게 절망합니다. 지도자가 실종될 때 금송아지까지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해결책은 다름 아닌 우리가 공동체 운명에 관한 한 공동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무엇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팀을 짜야 하죠. 개개인이 무능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협업해야 되고 협동해야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천지 창조 시 사람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에덴을 지었습니다. 에덴이 사람들의 홈입니다. 출애굽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가 되도록, 건축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 즉 묵시가 없고 가르침이 없다는 예레미야식의 탄식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네가 할 일이 뭐냐? 해라라는, 뭔가 하라라는 암시인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참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파라다임 있습니다. 그 파라다임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파트너 건축자가 되는 일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존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시대이죠. 불확실성, 공포의 시대입니다. 이 땅에는 탄식이 있습니다. 신음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신음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락다운으로 겪는 고통과 눈물과 의심의 때에 우리는 탄식하는데 이런 식으로 탄식하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팬데믹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잘안 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회개할 이유가 되는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조짐인가?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인가? 심판인가? 네, 이런 건 부차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실컷 울고 회개한 후에 왜 이런 사태가 사변이 발생했는지 질문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면 예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질문보다는 대면 예배하고 말고가 무슨 대수냐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당이든 인터넷이든 예배는 예배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뭘할 것인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비대면 규정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는데 교회를 닫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유리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야겠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co-worker, co-creator, co-builder. 그래서 하나님과 파트너,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고 돌이켜 포도원으로 돌아가는 일하는 둘째가 되어야 합니다. 창기와 세리처럼 방황은 했지만은 이제 돌이켜서 포도원 땅을 파고 뚫린 담을 막고 물을 끌어들이고 가지치기하고 거름주고 수고로 이 포도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포도원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뉘우치고 돌아온 창기와 세리처럼 돌아와서 일하는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코너스톤을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춧돌로 다시 다져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초석이 되실, 주춧돌이 되실, 코너스톤이 되실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서기관 기득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새로운 에덴을 창조해야 할 일에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그 죄악들을 이제 저희들은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그 집에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무너진 집들을 세울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건축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저희 세길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